오늘 마더스데이인데 본문을 왜 이 본문을 택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용서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라는 제목을 정하였는데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서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개인에 대해서죠. 이것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1절에서 그때에 라고 하였죠. 그때가 언제인가. 15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말씀하신 때가 그때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15절에서 20절 이 내용은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무엇이라고요? 권고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권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6절에 보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처음에 혼자 찾아가서 권고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고하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그냥 덮어버리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뭐 교회에서 뭐 은혜가 좋으니까 좋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여기라고 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방인과 세리는 회당에 들어갈 수 없고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은요, 더 이상 상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에서 출교 조치를 행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상황을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죄를 지은 자에게 있으면 먼저 공고함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 그 말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공고하고 끝까지 듣지 않으면 교회가 이제 판단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라고 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권위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건징이 있었습니다. 권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교회는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 때로는 건징이 필요합니다. 권고를 통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 권위를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이 교회에 권위를 주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18절 말씀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매면이라고 했는데 이 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금하다, 묶다, 제한하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영적 권위로 공고하고 또 공고해도 말 듣지 않으면 금하게 되고 제한시키는 것, 징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교회의 권위로 금하고 제한시키는 것을 하늘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28절 구절을 제대로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땅에서 교회의 권위로 그렇게 금하고 제한시키는 것을 하늘에서도 그걸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자, 반대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권위로 징계를 풀고 공고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교회도 징계를 풀고 용서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이것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한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서야 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하여서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교회 질서를 세우고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로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서로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21절 이하의 말씀, 이런 말씀을 할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합니까? 질문을 하죠, 주님께. 21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할 때쯤에 베드로가 이제 하는 이 질문은 이제 개인적인 이제 질문이죠. 개인에 대한 말씀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죄를 범하며, 그랬잖아요. 내게 죄를 범하며.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그럼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러면서 제안하는 것이 일곱 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그 당시 유대인 랍비가 가르치는 것은 적어도 세 번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이라고 한 것이니까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잖아요. 주님 앞에 유대 랍비들은 세 번 정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나는 일곱 번이니까 주님께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만하면 잘하는 것이죠. 칭찬을 받을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22절에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일흔 번을 일곱 번 하면 몇 번입니까? 계산 잘하시네. 490번. 우리 주님께서 그럼 베드로에게 그러면은 일곱 번 아니야, 490번 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의 횟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제한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자세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무조건이 아니죠. 내게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렇게 제한 없이 용서해야 되겠지만은 나에게 잘못을 한 것을 뉘우치고 인정하고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런 용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잘못한 게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너는 용서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야. 너무 나쁜 잘못을 했어. 큰 죄를 지었어.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이들이 아무리 큰 잘못해도 아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은 무조건이죠. 용서하는 거예요. 누가 내게 죄를 범하였을 때에 일곱 번을 일흔 번씩이라고도 할 정도로 무제한으로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야,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잘못을 인정하고 구할 때에 그러면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느냐? 그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있어요.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당시 하루 그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면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가, 은 1달란트가 품삯 1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삯이 20년치라고 합니다. 계산을 따지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그 당시 품삯,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계산해보면은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럼 1만 달란트면은 천문학적인 수예요. 더 이상 뭐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음, 불가능함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단순히 액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빚이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의 빚은 탕감해 주지 아니하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동료들이 그 주인에게 그 사실을 그대로 알려줬죠. 그러자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불러다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종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빚을 갚도록 하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그럼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탕감해 주신 것이거든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처럼 1만 달란트자 받은 빚진 자처럼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악한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어쩌면 나에게 사소한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는 매정하게 대하지 않고 1만 달란트 참관받은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때에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알면서도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나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을 위하여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 그가 비록 나에게 찾아와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상처 입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 저 멀리 남아프리카에 있을까요? 예? 브라질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만 상처받나요? 상처를 줄 수도 있죠. 나만 용서해야 되나요? 아니요. 나도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이 지내는 성도들일 수도 있는 것이지. 어쩌면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지간에 형제 자매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힘듭니다. 괴로운데. 자, 시편 55편 13절에서 다윗이 자신이 당한 처지를 고백한 말씀이 있는데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4절에서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상처받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동료요, 친구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새가 되어서 어디론가 그냥 날아가 버리고 싶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디론가 도망쳐버리고 싶다. 새처럼 날아가 버리고 싶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다윗이 겪었던 일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인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고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주님께서 일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늙으신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늘 불편하고 귀찮아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병들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이제 기억도 없고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이제 뭐 치매에 걸리셨나 봅니다. 하루는 병원 바깥 바람을 쐬고 싶어하는 아버지와 함께 벤치에 앉아있습니다. 아들은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옆에 있는 아버지는 나무 위에 날아다니는 새를 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무슨 새니? 그러자 아들이 힐끗 보면서 하는 말이 저거 참새예요. 대답을 해줍니다.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무슨 새니? 그러자 아들이 인상 쓰면서 귀찮듯이 대답을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거 참새라고요. 조금 지나 또다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무슨 새니? 아들은 보던 책을 벤치에 내팽개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참새요. 참새라니까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제서야 깜짝 놀라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후에 오래지 않아서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빛바랜 일기장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일기장에는 아들이 어릴 때 있었던 일들을 적어놓은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일기장을 무심코 펼쳐보면서 손이 떨리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3살 된 아들과 공원에 갔다. 참새가 날아오더니 아들 머리 위 나뭇가지에 앉았다. 아들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물었다. 아빠, 저게 무슨 새예요? 그래, 아들아, 저건 참새란다. 아들은 흥미진진하게 21번이나 물었다. 그때 나는 자상하게 아들에게 대답해 주었다. 우리 아들 천진하기도 하지. 저건 참새란다. 아들은 이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행한 아들은 눈물로 아버지의 일기장을 적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어머니 날에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자녀들은 이 부모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무엇이든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불효막심한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일만 달란트 비유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도 힘듭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서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용서의 삶은요, 기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을 위하여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죠.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용서에 기도하라고 하니까 되던가요? 이것도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의 기도를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순종함으로 우리는 용서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라고 하셨고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그런데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의 기도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은 뭡니까? 불순종이죠. 불순종이죠.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은 또 마더스 데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택한 것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마더스 데이 때 무슨 이 본문을 택하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 놓을 수 있을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이대로 가면 괜찮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에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가정에서의 생활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처럼 큰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